아달랴라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되게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여성분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의 한 여성인데요. 역사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딱딱하실 것 같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편하게, 물론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즉위를 할 때마다 역대기자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두 번째는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22장을 보셨는데요, 2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세 번째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가 뭔가요? 네,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역대 기자는 항상 왕이 즉위할 때에 그 왕을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빼놓지 않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왕들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역대 기자가 어머니의 이름을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악한 왕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일부러 뺍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선한 왕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악한 왕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제6대 남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기자가 실수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남쪽 나라 유다에서 정말 독보적인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대 기자는 그녀를 정식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6년 동안 나라를 여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어떤 그림입니까?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릅니다. 무서운 여자죠. 그녀는 과연 어떤 영향력으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원래는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성경에는 시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공주였어요. 근데 시돈의 왕이 엣발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 엣발, 시돈의 왕이 원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원래는 그 아세라 여신이죠. 죄송합니다.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역을 했어요. 페니키아 왕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 이름을 엣발이라고 바꾼 것 같아요. 엣발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알의 사람, 신 바알의 현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만큼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입니다. 거기 공주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북쪽 나라 왕 아합, 북국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합니다.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이유는 이세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알 숭배지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하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갑니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악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꼭꼭 숨기십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처형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이런 악한 왕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이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합이 과거에 페니키아 왕국과 정략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맥을 맺은 것처럼 이제 남유다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남유다가 굉장히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정략 결혼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여호사밧이 이것을 거절했어야 돼요. 근데 승낙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이 아달랴라는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할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승낙을 하고 아달랴가 이제 시집을 갑니다. 이세벨이 시집 가기 전에 아달랴를 불러다가, 자기 딸을 불러다가 아마 여러 가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딸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는 엣바알의 딸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남편을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확 사로잡아라. 아마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세벨이 보통 여자입니까? 아마 단디 제대로 야무지게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달랴가 이세벨을 쏙 빼닮았어요. 이세벨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달랴 정말 욕심 많고요. 머리가 엄청 비상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상합니다. 냉철하고요.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차가워지는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멘탈이 강해요. 이세벨이 죽기 전에 화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세벨이 멘탈이 강한데 아달랴도 정말 멘탈이 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사밧 왕이 죽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한 왕자입니다. 이제 왕이 됐죠.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보통 이 아들들의 이름을 또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아달랴가 예상한 대로 마지 여호람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이 다른 아들들에게도 성을 하나씩 줍니다. 성주의 자리에 앉힌 거죠. 그리고 은금과 많은 재물도 줍니다. 아달랴가 이걸 보고 마음이 틀어졌어요. 아달랴 생각에는 나라는 다 왕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른 주변의 나라가 다 그랬거든요. 그게 상식이었거든요. 아달랴가 생각할 때 나라는 전부 왕의 것입니다. 왕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떼어서 아들들에게 다 줘요. 당시에 성은 성 하나가 도시죠. 그러니까 도시 하나씩을 다 떼어준 겁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재산을 막 다 갖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여자를 다 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똑똑하고 힘세서 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아달랴가 볼 때는 율법이 정말 고리타분합니다. 아달랴가 볼 때는 아달랴의 귀에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부자 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우습게 들렸을까요? 아달랴는 여기서부터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부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를 분배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권력과 재산과 힘을 왕이 가지고 있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왕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재산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죠. 이게 아달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자기도 그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자신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이에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게 말 것이니라. 너희가 앞으로 왕을 굳이 세우게 되면 왕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이미 과거에 신명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마라. 왜죠? 마음이 미혹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것이 왕의 마음을 미혹되게 할 거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뀔 거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람이 아달랴의 얘기에 계속 넘어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21장 4절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와 여호람은 결국에는 아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와야 했습니다.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자기 건데 뭔가 잘못되어서 동생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아직은 힘이 없고 나약한 자신을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라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세력을 다 얻은 이후에 자기 동생들을 죽여버립니다. 힘으로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들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옵니다. 동생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관리들도 죽였어요. 싹을 아예 확실하게 잘라버린 거죠. 요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정말 선한 왕입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바알 종교는 무서운 종교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 돈과 권력이, 외모가 나의 행복을 담보한다라고 믿는 이 바알신앙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마약 같아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에 한번 침투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렇게까지 사로잡아 갑니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권력, 그리고 더 나은 외모를 추구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없애고 죽이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동이 걸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역대기에서 엘리야는 여기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재앙이 너희 집에 미칠 것이라. 그런데 아마 여호람과 아달랴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냥 에이 재수없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속절없이 당합니다. 죄다 약탈당합니다. 수도까지 다 함락됩니다. 왕궁에 있는 것,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의 아내들과 아들들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딱 하나를 남깁니다. 이 막내 아들이 바로 다음에 왕이 되는 아하시야입니다. 막내 아들 딱 하나 남겨요. 나머지는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창자에 큰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달랴의 하나 남은 아들이죠. 이 아하시야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도 1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이 얘기를 아달랴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북쪽 나라, 자기가 아합, 아버지 아합이 북쪽 나라 왕이잖아요. 북쪽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드셔서 아합의 집을 싹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가문이 완전히 멸절됐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기 가문이 멸절됐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인데 그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이때 어떤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떤 위기를 느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기를 느끼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 왕이 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한 절에 끝나지만 이 혈겁이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사실 식은땀을 흘려야 됩니다. 아달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이유로 식은땀을 흘려야 돼요. 왜일까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가 누구의 혈통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순간이죠?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달랴가 99% 성공했습니다. 거의 다 죽여, 아달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여호, 그러니까 여호람의 딸이죠. 이 여자가 깐난 애기 하나를 살려요. 요아스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은 깐난 애기예요. 태어난 지 돌도 안 됐어요. 아직 이 깐난 애기를 숨깁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아달랴가 성공해서 다 진멸했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깐난 아기 한 명을 살려요. 누가 살립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여자가 살립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아달랴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이 깐난 애기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여러분, 자기 발로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깐난 애기가 살아남습니다. 깐난 애기가요, 유모랑 같이 침실에 숨었는데요, 얘가 야 울지 마 이러면 안 울고, 조용히 해 그러면 칭얼대다가 막 엉엉 하다가 가만히 있고, 깐난 애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들켰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냥 착한 여자입니다. 그냥 착한 여자예요. 머리싸움으로 아달랴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달랴랑 머리싸움하면 이기겠어요? 서로 수싸움하면 이기겠어요?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여호사밧은 착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깐난 애를 유모랑 침실에 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뭐 도망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밀실에 있었던, 그냥 침실에 숨겼어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이 평범한 여자에게는 정말 큰 용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여성의 도움으로 인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그때 파라오가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집트의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멸절하려고 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산파 두 명을 불러다가 사내 아이를 받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산파 둘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산파 둘의 이름은 나옵니다. 십브라 부아. 파라오 이름은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자기 누나 그리고 어머니, 아무 힘도 없는 평범한 히브리 여자들에 의해 살아남습니다. 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진짜 제목은 여러분 뭘로 잡아야겠습니까? 여호사밧이죠. 아달랴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입니다. 아합의 이 시대는 정말 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그리고 아달랴 같은 여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참 무서운 시대 같습니다. 무서운 여자들이 나오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곳곳에는 정말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분들, 독한 분들, 머리 싸움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직장 생활합니다. 이런 분들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조교로 하면서 삽니다. 이런 이들이 후임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까요? 더 독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야비해지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묵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한, 정말 남성 중심 시대에 그 여성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무서운 시대, 무서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갓난 아이를 침실에 숨기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도 우리는 정말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작은 순종, 그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런 선택을 내릴 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잖아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 왕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이 있었죠.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 이 성전에, 파괴된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임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러한 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그 선택과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큰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삶의 이 작은 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크고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만 하고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